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아기가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 위에 누워 있습니다. 또 이 아기가 탄생할 때를 또 알고 참으로 멀리서 수년 동안 별을 연구하던 그 현인들이, 지혜로운 박사들이 또 그 시점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아기를 발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를 주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알려주니까 또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그때 마침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부모와 함께 들어온 것을 보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를 축복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딱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84세가 되기까지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 있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금식하며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내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성탄절에는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기적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 메시지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기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야훼라는 이름은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내력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쭉 나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네가 아름답게 가꾸어 보아라. 그 대신 너와 나는 약속을 해야 된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거와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나무 두 개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네가 자발적으로 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기 위한 약속이므로 너는 반드시 나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껏 따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행히도 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현대인들의 그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비록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로 갔지만 나는 너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의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의 현장 그 에덴 동산에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죄에 빠진 너희의 죄를 다 쌓아주고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만들어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66권에 널려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탄절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좌절과 절망과 정말 죽음의 길을 가는, 아담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도 영적으로 죽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들, 다시는 소망이 없고 지옥불에 영원히 참으로 고통받을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약속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기도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2017년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개인의 문제에 있는 이 모든 정말 절망감, 좌절감,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님은 이 성탄절의 의미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한국에서 세월호의 사건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온갖 대책을 다 세운다 하지만 또 이번에 그 제천에서 또 화재가 나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많은 사람이 살려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인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위대한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 그것은 가장 큰 문제요 시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의 영혼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내가 한 평생을 이 땅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호흡이 멈추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전도서에 보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영원한 영생하는 그 생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을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사건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에 빠져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신들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허무한 것을 깨닫고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고행을 하고 또 이런 자기들이 발견한 인간이 발견한 종교에 빠져서 이대로 하면 영생 얻는다 이대로 하면 네가 죽은 다음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하고 주문을 외우라고 하면 주문을 외우면서 이러한 종교 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근본이 우리의 인생의 그 본 마음이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의 탐닉과 나의 탐욕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영생이 없는 종교 앞에 절을 하고 주문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의 몸을 고통을 주고 굶고 단식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서정주 시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믿는 종교에 빠져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만 가지 죄악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아들의 집에 방문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사죄함을 받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고 그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함을 얻었느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은 완전히 깨어지고 아들에게 무릎을 치면서 이놈아 내 죄가 내 죄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가장 큰 인류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사건,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성도에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들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에게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그의 아들 독생자 성자를 죄인이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6시간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멸시와 징계와 천대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스테고제를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나에게 경고하여 주었고 성령으로 처녀인 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너희에게 명령할 때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그 미리 사전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떠다 주다 보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는 자에게 행하여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문제의 해결자이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인간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하나님은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저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자들,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의 살이 붙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부녀이든 여러분의 부모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는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위대한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을 안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한 이 7장 14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라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울면서 항상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품어주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지식과 노력으로 자기의 돈을 다 들여도 다 땅치고 다 날립니다. 쓸쓸히 빈손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지식이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한 시간 이후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가게 하고 죽음의 길을 다 피해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 성탄절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여러 가지 막 두려움과 염려들, 주여 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와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또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샬롬의 평강, 이 샬롬의 평화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그리고 자녀와 집안과 모든 일이 전체적으로 다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토탈리티의 평화입니다. 전체로서의 평화예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에게 내려왔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화가 없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정말 괴롭게 산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째, 교만한 자의 기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항상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지 못하고 입만 떠벌리며 드리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울 줄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평강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야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